오늘은 디도서 3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관하여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께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으셨어요. 오늘날 설교는 여러 가지 점에서 결핍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소홀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의 주된 가르침이며 복음의 출발점이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이 시대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친밀한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의 공의로운 심판에 우리가 깊이 공부해야 되고 또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하심이 없었으면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아주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의 시작은 그의 기적적인 경험이나 간증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의 시작은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 죄악이 있는 자들로부터에게 하늘로부터 주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익숙한 대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까? 혹은 시딘 광야에서 있었던 것처럼 역병이 돌라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아수르나 바벨론 같이 강대국을 일으켜서 그 나라가 큰 환란을 겪게 하는가? 이런 모든 구약의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표출된 장소이긴 하지만 그의 진노의 본질이나 전부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런 어떠한 재앙이나 이런 어떤 큰 환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죄 짓는 사람을 보면 이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벼락 맞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사는가? 이런 의문이 듣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지 1장에서 표현하는데 같은 표현을 세 번 반복하면서 그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그 진노의 결과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1장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냐면 그들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은 겁니다. 간섭하지 않고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더러운 부끄러움 욕심 가운데 그들을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를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는 내버려 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을 세 번 반복하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깊숙한 이해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로마서에서만 나타나는 진노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질문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외침이 있었는데 그것은 왜 저렇게 정욕대로 살고 저렇게 악인이 형통하는가, 이렇게 악이 창궐할 때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가가 사실은 구약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놔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들을 향한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가만히 놔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놔두는 것, 삶에 간섭하지 아니하는 것, 악인은 악한 대로, 교만한 자는 교만함을 기뻐하는 대로 가만히 놔두어 악이 창궐하여 악이 차고 그 마지막에 심판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모스 시대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셨는데 그 진노가 기갈이다. 내가 너에게 기갈을 보낼 것이다.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겠다라는 심판을, 그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부으신 것입니다. 차라리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이렇게 때림을 받았으면 정신이라도 차려서 주 앞에 찾을 수 있을 텐데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인데 주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더러움의 정욕대로 살도록, 또 그 욕심에 따라 살도록, 또 그 마음의 그 상실한 대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되도록 먹는 것을 아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수박의 그 가운데 부분도 제 아들에게 양보한 지 오래입니다. 그것만 먹어요. 딱 그만큼만 먹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 능력이 되는 한 함께 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위해서 이제 목회 휴가를 통해서 이제 목회의 어떤 재충전이 필요한데 올해 휴가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공원에 다 썼습니다. 그래서 놀이공원 가보니까 진짜 엄청 힘들더라고요. 엄청 힘들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셨는데, 아, 목회가 제일 쉽다. 이거 디즈니 파크 못 따라다니겠어요. 그래서 아, 빨리 목회하고 싶다. 교회가 너무 그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휴가라는 시간을 왜 그렇게 사용합니까? 단 이유는 하나죠.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기쁘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자녀들이 정욕대로 살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적어도 부모 그늘 아래 있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욕심에 따라 살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둘 생각이 없습니다. 또한 제 자녀들이 혹 마음에 상실한 대로 허망한 것을 쫓아다닌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징계하여 그들의 삶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승리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곧이어서 7장의 아이성을 정복할 때 그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여리고보다 훨씬 더 작은 성이었고 또 훨씬 더 수월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서 옷을 찢으며 머물면서 우리가 왜 패배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숨은 죄가 있다, 아간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가문, 한 가족,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전쟁에 개입하셨어요. 개입하셔서 그들을 실패하게 하셨고 패배하게 하셨고 그들의 유업에 손해가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백성들 앞에 누가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그들의 손으로 집행하게 하면서 악을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를 쌓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실패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작은 한 부분적인 굉장히 작은 죄악의 모습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뿌리째 뽑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작은 산꽃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혹 정욕대로 욕심대로 허망한 일을 쫓지 않도록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리고의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아말렉 족속은 그들의 죄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얘기하세요. 놔두는 겁니다. 그냥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그들의 죄 욕심대로 살도록 그들의 죄, 그 어린아이들을 다 몰래 개신해주고 아주 성적으로 음란하며 그들이 살도록 내비로 두는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 족속이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은 그 많은 자들 중에 아간의 한 가문이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는 그 전리품을 취했다는 이유로 그의 죄를 들이키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패배하게 하신 그것이 택한 백성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그 은총을 하나님 베푸십니다. 때로는 안정감을 우리의 안정감을 흔드심으로써 우리가 헛된 안정감이 있는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때론 갈 길을 다 막으시고 내가 무엇을 쫓고 살고 있는가를 고민하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때론 육체의 질병도 허락하셔서 내가 이때까지 무엇을 따라 살았는지를 돌아보게도 하십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잘 되어서 주님께도 감사하지만 때론 아이성과 같이 실패하고 또 낭망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숨은 죄를 드러나게도 하십니다. 혹은 지독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정욕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간섭하심의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백만 가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삶에 말씀하시며 개입하시며 우리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혹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 가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말씀 그대로 혹시 내 마음에 정욕이 있는가, 혹은 부끄러운 욕심을 내가 따라 사는 것이 아닌가, 혹은 마음의 상실한 대로 허망한 것을 내가 쫓는 것이 아닌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로 택한 백성을 그것을 쫓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 그레테 섬을 디도와 함께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교회를 세운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나야 할 때가 되어서 그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도를 남겨놓고 그것을 떠납니다. 그런 이후에 이 디도가 참 그레데 섬에서의 목회가 어렵다라는 소식을 받고 너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의 디도에게 쓴 편지 목회서신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지친 디도를 격려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편지를 보내게 된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레데 섬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정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구약의 그렛 족속이라고 소개된 족속인데 그렛 족속 중에 하나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어려움이 되었는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디도가 현재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사람들은 아주 짐승같이 포악하였고 거짓말을 일삼았으며 자기 이득에만 열심으로 챙겼고 천성은 아주 게으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디도가 교회를 이끌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 꾸지리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후로 말씀이 진행됩니다. 그 말이 참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레대인들이 얼마나 주 앞에서 옳지 못한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사실 공동체 안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변화됨을 경험하죠. 그런데 아직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사람을 바꾸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예비군 훈련을 가보면 아주 인텔리고 아주 멀쩡한 사람이 그냥 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군복만 입혀놓으면 막 모자도 이상하게 쓰고 막 총을 막 끌고 다니고 막 단추 풀어헤치고 막 땅바닥에 막 앉고 막 여자 지나가 막 소리 지르고 다 정상, 그 사람들 다 정상이에요. 다 정상인데 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들이 다 막 이상해집니다. 그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섬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고 악한 짐승과 같이 포악했으며 아주 배만 불리는 게으른 사람들이다. 그 문화가 그랬습니다. 거기서 목회하기가 힘들었겠죠. 이런 소식을 듣는 사도 바울, 제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디도야 그만했으면 됐다, 수고 많았다, 이제 그만했으면 됐고 빨리 짐 챙겨서 나와라,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디도의 목회를 격려하고 지도하면서 했던 말씀이 참 저에게는 위로가 돼요. 그것이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니. 디도야,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 우리도 전에는 그레대 사람과 같았다. 우리도 전에는 악독한 자였고 순종하지 않은 자였고 정욕의 종노릇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그레대 사람과 같은 자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의 긍휼이 성령이 기르신 부음바 되어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어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상속자로 만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레대 사람들과 같이 너무 욕심에 빠르고 마음의 상실한 자로 있었으며 정욕과 욕심대로 사는 자였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삶에 간섭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품은 상속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대로 살지 않게 간섭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진노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본문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그 은혜에 힘입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대로 살지 않도록 간섭해 주시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은혜란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호의가 될 수가 없겠죠. 나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해도 그 은혜는 나의 정욕과 욕심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는 아픔과 깨어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는 인내와 고독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놔두시면 나는 허망한 것을 쫓아갈 것이고 정욕에 따라 거짓을 입다는 그레대인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로 나를 붙드시고 또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섭해 주심을 바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상속자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호세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그렇게 하기에는 나의 마음이 나의 국률이 내 안에서 불붙는 듯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레데인처럼 되지 않고 영광의 상속자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를 어떻게 적용하고 마칠까, 제가 기도 중에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 찬양과 그 경배의 삶이 좀 회복되시기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시고 또 항상 감사하시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깊이 개입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상속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신 은총과 은혜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신 그곳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경배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